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어제 약 90분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거듭 강조한 반면 푸틴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기 위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러시아의 목표가 분명해졌다며 러시아는 2년 안에 시리아 내 ISIL을 격퇴하고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양국 군이 시리아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 과정에서도 각종 국제 현안들에 대한 확연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해 강대국들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옛 소련 국가들의 군사 지원을 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이 체결한 핵합의는 새 시대의 전기를 마련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 핵합의는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잊지 않겠지만 개발과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평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한 제재는 단순히 이란 정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합의에 따른 핵 규제를 수용하며 전 세계의 평화적 핵 사용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는 미국의 금수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어제 유엔 총회에서 처음 행한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 쿠바 관타나모 군사기지 불법 점거와 쿠바를 대상으로 한 선전방송의 중단, 경제적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그러면서 쿠바 정부는 미국의 금수 조치가 유지되는 한 유엔에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계속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미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국은 인권 문제 등 여러 현안들에 있어 쿠바와 견해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는 이제 외교적 통로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오늘 유엔 총회에서 올 들어 두 번째 양자 회담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오늘 성명에서 올 들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들어온 난민 수가 오늘 현재 52만 2,124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시리아 난민들이 17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21만 9천 명이 유럽으로 유입됐던 것에 비하면 1년도 채 되지 않아 벌써 2배 이상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국제이주기구는 또 이처럼 위험한 항해에 나섰다가 사망한 난민 수도 2,892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도시 쿤두즈에서 오늘 정부군과 탈레반 무장반군 사이에 또다시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어제 탈레반은 교전 끝에 쿤두즈 주요 시설들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간 정부군이 쿤두즈를 탈환하기 위해 도시 외곽을 포위한 채 총공세에 나섰으며 미군은 이곳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아프간 보건당국은 교전이 시작된 이래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핵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미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한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내 이산가족들이 추석을 맞아 임진각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고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 도발을 공언했다며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추가 도발보다 개혁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핵 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남북한이 8.25 합의를 통해 신뢰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게 됐다며 앞으로 남북한이 8.25 합의를 잘 이행해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 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돼서는 안 된다며 8.25 합의에 따라 당국 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해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와 유엔인권이사회 총회 결의 채택, 안보리 논의 등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 노력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 우려에 귀를 기울여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날 연설에서 통일된 한반도를 전 세계가 축하해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다며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곧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여성 성폭력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의회를 통과한 집단 자유권을 비롯한 안보 법제가 영내 국가 간 설린 우호 관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행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한 것은 지난해 69차 총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은 내달 1일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연설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강행 여부에 주요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관련 현안들을 조목조목 빠짐없이 언급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핵포기 촉구와 개혁 개방 때 경제 지원 약속, 평화 통일 방안에 대한 지지 호소,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 촉구 등이 모두 망라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박 대통령이 도발 자제를 비교적 절제된 수준에서 촉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박 대통령이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도발 시 강력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뺀 데 대해 8.25 남북 합의 이후 남북 간 대화 흐름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번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는 요청을 하고 북한이 변화하는 것 그리고 남북 간 함께 통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지금 도발을 준비 중인 상태로 보이지만은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가급적이면 북한을 달래는 방향으로 그리고 좋게 변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경고가 나온 만큼 박 대통령이 굳이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대응 의지까지 언급할 필요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며 전체 맥락 속에 그 같은 의미가 충분히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교수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어떤 핵폭이 또 개혁 개방을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 이와 함께 이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해 가지고 북한 당국의 개선을 촉구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아마 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유엔을 무대로 직접 자신의 한반도 통일 구상의 당위성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대목 또한 북한이 적지 않게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특히 통일된 한반도가 핵무기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라는 얘기를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들이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왔던 제도통일 또는 흡수통일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밝힌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북쪽으로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강행 여부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을 주요 변수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장영석 박사는 그러나 8.25 합의 이행에 대해선 북한이 좀 더 부정적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며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북한으로서도 한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취소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한 리 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제재는 북한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며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비핵화 정책을 펴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의 대상이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se sanctions measures seek to impose consequences on the DPRK regime. Not on the North Korean people.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에나 리치 앨런 대변인은 2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날 리수영 북한 외무상이 유엔 개발정상 회기에서 북한에 가해지는 경제 제재를 거론하며 미국을 비난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심으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리 외무상의 비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he fact of the matter is we don't have a hostile policy. We have a denuclearization policy. And that's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비핵화 정책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해당 정책과 그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 역시 2005년 여기에 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2005년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경우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관계 정상화,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는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결의에 명시된 대로 탄도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 지도부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이행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얻을지 아니면 현재의 경로를 고집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 상황 악화에 직면할지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7일 임진각에서는 이산가족들을 위한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상봉 정례화와 함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임진각. 추석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이 임진각 망배단에 차례상을 마련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핵과일과 음식을 차려놓고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을 떠올리며 절을 올립니다. 46년간 해마다 열린 합동 차례지만 이산가족들에게 올해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 꿈에 그리던 이산가족 상봉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입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고향을 찾아보고 그리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산가족들은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어렵게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철 위원장은 상봉 대상 후보자들은 70년간 생사조차 모르던 가족들을 만난다는 기쁨에 들떠 있다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도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협회 심구섭 회장은 부모와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남북한 당국이 비공식 회담을 해서라도 상봉 정례화 문제를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심 회장은 직접 만나지 못하면 최소한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은 6만 6천여 명, 이들의 81%는 70살이 넘는 고령의 이산가족으로 해마다 4천여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심구섭 회장입니다.
상봉 숫자를 대폭 증가한다는 것은 저희의 바람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생사 확인하고 그리고 편지 왕래가 어려우면은 엽서라도 주고받는 것을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합동 차례에서 적십자 본회담이 열리면 상봉 정례화와 전면적인 생사 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이산가족분들이 고령자이시며 매년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계시는 현실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분단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남북 각각 100명씩 두 차례로 나눠서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립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00년 이후 20번째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뷰에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강냉이와 쌀 등 가을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분이 50만 톤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와 함께 북한의 작황과 식량 사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진 기자, 지금이 9월 말이니까요. 북한 전역에서 추수가 시작되었을 것 같은데 작황이 어떻습니까?
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요. 북한 전역에서는 지금 추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냉이와 쌀 등 가을 작물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온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IDA의 피터 룬버그 지원 담당관은 25일 VOA에 현지에 있는 유럽 비정부기구 관계자들로부터 올해 가을 작황이 어둡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There are those experts on this field who says there will be shortages in the food production in the agriculture sector this year.
네, 룬버그 소장은 북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유럽 비정부 기구의 농업 전문가들과 만났는데 이들은 올해 북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도 올해 가을 작물 수확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식량 농업 기구는 위성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북한의 쌀 수확량이 지난해 260만 톤에 비해 12% 가량 줄어든 23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가뭄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강냉이의 경우 4월에서 5월쯤 파종을 해서 6, 7, 8월에 자라 8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추수를 합니다. 쌀의 경우도 4월 말에 파종해서 9월 초부터 추수에 들어가죠. 그런데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4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북한의 강수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올해 7월 중순에서 8월 초 일부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이 농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농업기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에서 홍수로 농경지 700헥타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125헥타르가 유실됐다며 이는 가을 농작물의 1% 감소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24일 BOA에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게 홍수 피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가뭄이 올해 몇 개까지 지속됐잖아요.
네, 이 앞서 가뭄의 영향으로 이모작 수확량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농업기구 FAO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요. 밀과 보리 수확량은 전년에 비해 32% 감소한 3만 6,083톤에 그쳤습니다. 감자 수확량도 23만 2,889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총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36만 6천 톤이었는데요. 올해는 26만 9천 톤으로 약 9만 톤가량 감소한 거죠.
이모작 작물이 감소했으면 자연히 식량 상황도 나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은 6월에서 7월 초 정도에 수확이 되는데요. 비록 전체 곡물 수확량의 8% 정도에 불과하지만 가을 수확 전까지 북한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 비해 9만 톤가량 감소했으니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북한의 배급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 7월 중순 배급량을 250g으로 줄인 이후 9월까지 계속 같은 양을 유지하고 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배급량은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인 600g의 41%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 3년간 북한의 8, 9월 평균 배급량인 317g보다도 21% 감소한 규모라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식량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 밝지는 않은데요. 다시 권태진 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식량 수급 상황은 올해보다는 좀 나빠질 것이다. 금년도 들어와서 북한이 식량을 갖다가 수입을 한 것도 맞지는 않거든요. 또 그렇다고 지원을 받은 식량도 별로 없고.
권태진 연구원장은 북한 당국이 외부로부터 수입한 식량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의 양은 3만 1천 톤입니다. 네, 작년 7만 8천 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또 식량농업기구가 지난 7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북한이 확보한 곡물은 6만 8천 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올해 식량 부족을 겪지 않으려면 외부로부터 얼마나 들여와야 합니까?
네, 식량농업기구가 이달 초 발표한 세계정보 조기경보 북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10월까지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확보해야 하는 양은 42만 1천 톤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30만 톤을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12만 1천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식량 부족분 42만 1천 톤은 이무작 수확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추정된 것이라며 실제 이무작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9만 톤가량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부족분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번에 작황에서 한 10만 톤 정도 더 줄어들었으니까 그 최소 소비량 기준으로 밸런스를 맞추면 한 50만 톤 정도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올해 그 최소 소비량에서부터 벌써 거의 30만 톤 이상, 40만 톤 가까이 부족하니까 올해 식량 사정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권 원장은 하지만 북한이 수입한 양이 1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올해 국제사회 지원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이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식량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권태진 원장은 중국 등 외부에서 식량을 들여오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북한이 이제 수입을 늘리든지 또 지원을 많이 받든지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수입을 늘리려 해도 사실 북한은 그 재정 문제, 외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나머지 한 방법이 국제사회하고 이제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필요한 최소 소유량이라도 좀 채울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최선의 방식이죠.
네, 권 원장은 북한이 수입을 늘리든지 국제사회 지원을 받아 부족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이 어떨지, 개선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인들의 삶을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목을 받았던 책 북한에 감춰진 사람들 개정판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경제, 낡은 정치란 부제목을 단 이 책은 북한의 정치 체제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경제 권리와 의식 변화가 점점 큰 물결을 이루고 있어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어제 이 책과 관련해 저자이자 이 단체 객원 선임 연구원인 오공단 박사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오공단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박사님, 한 6년 만에 다시 이제 책을 많이 이렇게 수정해서 내셨다고 그랬는데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통 미국에서는 이런 사회과학 계통의 책은 특히 북한 책이나 이런 책은 1판 나오면 끝이래요. 근데 출판사에서 편집장이랑 이 책은 참 아름다운 책인데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왔으니까 그 변화 같은 걸 넣기 위해서 저자들한테 우리가 약속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좋은 영예스러운 추천을 받고 우리가 곰곰 생각한 끝에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변화를 넣어서 책을 쓰자 그래서 다시 쓴 거예요.
2009년에 책을 내셨을 때 북한과 지난 6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북한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반적인 개혁이 없이는 북한 사회는 변화가 없다라는 말을 전문가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정치가 통제가 심한 나라니까.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변화를 하자 하고서 말을 떠들지 않으면서 밑에 있는 소위 일반 시민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ilent revolution이랄까 일종의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마음이 정권으로부터 많이 떠났다는 말씀을 이제 강연회에서도 하셨는데 또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세뇌를 받다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떠났다는 데에도 여러 가지 좀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정보 또 새로운 변화 이런 데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돈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과연 한국이 그렇게 잘 사나? 그런데 용기가 있는 애들은 내가 직접 가서 봐야지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급한 상황에 어떤 범법자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공중들한테 없다. 그거는 지금 무슨 말인 거니 심리적으로 내가 먼저 칼 맞아서 벌을 받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런 또한 60년 동안 작용한 그런 심리적 세뇌가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아무 표현은 없죠. 그러나 그 없는 표현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토론회 중에 북한 군대를 언급하시면서 가장 좀 예측하기 힘들고 좀 불안한 곳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북한 군대의 역할이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직도 북한은 그야말로 군대가 최고의 기구죠. 북한에 군대가 없으면은 그리고 핵무기와 화생방무기 이런 게 없으면은 북한은 아무런 정권을 유지할 명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김정은이 군대에다가 공을 들이잖아요. 제일 많이 방문하는 것도 군대고 레이션도 제일 많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연관급이나 장군들은 한 몫을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챙기기 바쁘고 그 쫄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밥을 제대로 먹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전통이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거기에 반발이 생겨가지고 탈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영자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는 즉 상관들한테도 영향이 미치는 거니까 결국은 일종의 조용한 파도가 천파만파가 될 가능성이 지금 점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터널을 끝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여쭤보면 인민무력부장이 여러 번 바뀌고 그러니까 군 순회층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는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프로파간다하고 political thoughts, 그러니까 declared policy하고 개인 내부의 생각은 완전히 상반된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먼저 자기가 총대를 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게 인간 심리고 그런 인간 심리를 미묘하게 잘 사용해가지고 이제까지 60년 동안 통치를 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김씨 일가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사회에는 종교도 없고 철학도 없고 네. 사후에 우리가 죽으면은 어떤 도덕적인 벌을 받을 것 같은 이런 개념도 없는데 네. 단 한 가지 살아있는 개념은 우리 가족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3대가 명한다. 그게 바로 북한을 가장 중요한 공포정치로 만드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죠.
예. 그 6년 전에서도 언급을 하셨고 많은 전문가들과 달리 이제 북한 얘기할 때 이 거짓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평양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그 숙기김이라는 예. 소설가도 역시 그 거짓말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예.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 다른 것들이 아무리 예.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힘들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지난 6년간에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의 가장 중요한 아키텍트 그 거짓말 뒤에 숨어 있는 디자이너들하고 건축가들은 삼김씨거든요. 네. 삼김씨는 완전히 신 것 같다. 삼김씨는 백두의 혈통을 받은 가장 신성한 정통적인 지도자 가족이다. 이런 거짓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삼김씨가 죽기 전에는 그 거짓말이 안 풀려요. 가장 중요한 거짓말로 이루어진 거대한 거짓말 공화국. 그래서 밑에 사람들도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 거짓말의 도수는 점점 더 커지고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니까 빨리빨리 거짓말 아닌 진실을 들여보내가지고 북한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를 봤던 토론의 사회를 봤던 그 캐서린 문 브루킹스의 한국 석자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박해와 유린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반문을 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해법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해법이라기보다는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우선 첫째로 트레이닝 센터, 리에듀케이션 센터, 사이콜로지컬 컨설팅 센터, 카운슬링 센터 이런 거가 준비에 소위 말하는 A2부터 G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를 저는 벌써 15년 전부터 강조해 오고 있어요.
아까 그 old politics, new economy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2009년, 2010년 첫 번째 이 책 1판을 썼을 때는 희망이 터널 끝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결론을 거의 맺었건데 이번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보인다 그랬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가니 정치와 삼김씨는 하나도 변한 거 없는데 밑으로부터 일어난 조용한 시장 변화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새로운 말하자면은 형성되어가는 과정 그다음에 너 죽고 나 죽기 식으로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북한 주민들의 끈질긴 인생관 이런 것들이 북한 사회의 소소한 하나의 물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정보를 많이 들여보내고 좀 더 종합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서로 공동 협조하고 한국 시민과 한국 지도자들이 협조해서 북한을 맞아들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에 감춰진 사람들 개정판을 펴낸 브루킹스 연구소의 오공단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한반도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자, 한 해 수확한 것을 놓고 가족과 조상 앞에서 고마움을 나누는 명절인데요. 미국 내 탈북자들은 어떤 추석을 보냈을까요? 장량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Always easy. Always easier without the family. This will be your most memorable Thanksgiving.
지금 들으시는 내용은 미국의 추석인 추수감사절을 배경으로 한 2009년에 제작된 미국 영화 Funny People의 한 장면입니다.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오랜만에 한 식탁에서 칠면조 요리를 해놓고 한 해 감사함을 나누며 즐거운 명절 만찬을 즐깁니다.
왕은
한국 국민들은 추석을 맞아 조상님께 성묘하고 가족과 떡을 떼는가 하면 명절 연휴를 맞아 줄줄이 나온 한국 영화를 관람하느라 극장 가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미국 내 한인들도 고국의 명절 추석을 쇠느라 송편 등 전통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추석 풍경은 개인의 배경과 사정에 따라 달랐습니다. 엄마와 언니와 함께 난민 자격으로 8년 전 미국에 입국한 20대 탈북 여성 조은혜 씨에게 이번 추석은 어느 해보다 감사한 느낌입니다. 미중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부를 둔 탈북자 지원단체 에녹의 도움으로 영어 공부에 전념한 끝에 꿈에 그리던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쯤부터 이제 시카고 가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저희 나이 또래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공부하고 또 1년 동안 많은 선생님들도 만나고 이제 1대1 교육도 받고 하면서 참 5월에는 또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꾸준히 공부하고 있던 그 야간 고등학교도 또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증도 받고 졸업장을 받으면서 또 되게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도 있어서 되게
미동부 버지니아에 본부를 둔 대북인권단체 NKUSA의 조진혜 대표를 언니로 둔 덕에 북한 인권 관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조 씨는 젊은 한인 지도자 단체의 초청으로 뉴욕에서 연설하고 미국인 교회에서는 영어로 간증하는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한편 조 씨는 미국에서 살기 전 18년 동안 중국에서 방랑자처럼 산 탓에 추석 명절이 와닿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희가 명절을 이렇게 명절이다라는 이런 기분을 내서 가족이 명절을 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추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명절도 잘 안 세고 그래서 추석이라는 의미 또 추석 명절에 대한 거를 한국 분들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크게 명절을 세신다라는 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 이제 인사도 드리고 하긴 했는데 사실 미국에 와서 8년째 지났어도 저희 가족이 아직 추석을 명절로 세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삶으로는 아직 접어들지 못했고요.
조 씨는 올 추석은 그동안 뜸했던 지인들과 안부를 물으며 명절 쇠는 기분을 대신했다며 그것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북한 사람들도 추석에 성묘를 하지만 성묘 풍경은 밝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5, 60세만 돼도 노환으로 세상을 뜨거나 굶주려 돌아가시는 터라 조상들을 찾는 마음이 우울하다는 겁니다. 조 씨는 자신도 북한에 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묻혀 계시다면서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꽃을 꽂아드리며 성묘도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1988년에 탈북해 지난 2006년에 미국에 입국한 30대 탈북 남성 브라이언 김 씨는 올해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미 중동부 켄터키주 루이빌시에서 10명의 종업원을 두고 일식 식당을 운영하는 김 씨는 올 추석을 한인단체가 여는 골프대회에 참가하고 한인교회에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누가 들어도 그저 평범한 사업가로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인들과 송편을 나눠 먹었다는데요. 어렸을 때 탈북해 고향에 대한 기억이 흐릿하지만 친지들의 안부를 궁금해했습니다.
추석 때 산소 가잖아요. 이런 기억들이 좀 남아있긴 해요. 거기 남아계시는 우리 사촌들 그리고 친구들, 동네 분들. 추석인데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시는지. 일단 건강하세요. 다들 올겨울 잘 보내시고 추운데.
40대 탈북 여성 에스터 한 씨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추석을 보냈습니다. 추석날 밤 10시가 다 돼서야 퇴근해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남편과 미국으로 이주한 지 3년째인 한 씨는 추석이라는 지인의 연락에 잠시 고향 생각에 잠깁니다.
와, 고향 생각 뭐 안 난다면 그거는 아니죠. 고향 생각 당연히 많이 나죠. 아, 오늘은 고향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갔댔겠나 이런 생각.
그러나 무엇보다 한 씨의 가슴을 주게 하는 건 북에 홀로 남겨진 아들 때문입니다. 올해 벌써 15살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한 씨는 아들 생각에 하루 종일 힘들었다며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거를 뭐 연락이 소식을 모르니까 지금은 가을이니까 이제 옥수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 뜯어먹으면서 아들 생각도 나고 하니까 그 애가 걸리는 게 제일
한 씨는 추석 보름달을 보면서 아들을 꼭 만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것을 소원으로 비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은 가족과 고향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에 한숨을 내쉬면서도 희망의 끝만은 늘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은 오늘까지가 추석 연휴였죠?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토요일부터 오늘 29일 화요일까지 나흘간이 공식적인 추석 연휴입니다. 어제까지도 주차장을 이루면서 느림보 운행을 해야 했던 고속도로의 자동차 정체, 오늘은 거의 사라졌고요. 오히려 평소 주말보다는 원활한 수준의 통행 속도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상 출근 등교를 준비하는 조금은 여유로운 그런 휴일의 마지막 날 분위기였습니다.
이 추석 명절 연휴를 끝내자마자 이제는 외국인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네. 외국인 손님들, 특히 중국인 손님들 맞을 준비 아주 바쁩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 21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유커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호텔업계, 유통업계, 화장품업계 등 관광업계 전체가 중국 관광객 맞을 준비에 바빠졌고 또 한껏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올여름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여파로 관광업계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중국인 여행단이 한국 관광사업에 큰 호재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에 울고 중국 국경절에 웃음을 되찾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중국인들이 오지 않으면 타격을 입게 되고요. 중국인들이 몰려오면 정신없어지는 것이 한국 관광산업의 현주소입니다. 밀려 들어오고 썰려 나가는 그 규모가 아주 대단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국경절 연휴에 한국 방문이 예정된 21만 명이라는 규모, 지난해 국경절 방한객에 비해서 30%가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민관 합동 방중 우호단이 꾸려졌었고요. 뭐 400여 개 여행사, 한국 여행사와 관련 업계가 이 한국 관광 홍보 시간을 중국 베이징에서 또 광저우에서 여는 등 여러 가지 홍보전을 펼쳤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소식이군요. 이 전화 통화 이상의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이 실제 요금도 통화가 아닌 데이터 사용량 중심으로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데이터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그 기준으로 전화 요금이 결정되는 데이터 요금제라는 것이 요즘 대세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급했던 그 초기에 그러니까 2012년 조금 정착화됐던 2012년에도 한 500MB가 채 안 됐던 한국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 최근 2년 반 사이에 5.7배나 늘어서 올 7월을 기준으로 보니까 평균적으로 2,700MB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2,700MB는 2.7GB 정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면서 통화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기능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터넷
네.
데이터요.
네.
인터넷 연결 선이 없는 무선 데이터를 쓰게 되는 건데요. 2012년 1월에 480MB에 불과했던 데이터 사용량, 1년 뒤에는 540, 그 1년 뒤에는 1151MB로 2배가 늘어났고요. 2014년 4월에는 1496, 그러다가 올 8월에는 2025MB로 사용량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수요가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자 통신사들도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요금제를 막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는 물론이고 누가 얼마나 더 빠른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지 경쟁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지 않은 지역의 청취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무선 데이터로 보통 무엇을 하는 겁니까?
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하는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보 검색을 하고요. 인터넷으로 그 은행에서 돈 넣고 빼는 은행 업무를 하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합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사진도 보내고 전자우편 문서 다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에 2GB가 넘는 영화나 드라마 동영상도 불과 몇 초 만에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서 보기도 하고요. 그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는 다양한 오락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무선으로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금은 뭐 적게는 $30에서 한 달에 많게는 뭐 $90 이상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이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20% 정도인 927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뭐 10월 중순이면은 이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 가입자가 1000만 명에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엄청난 데이터 사용 인구입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곧 인터넷 전문 은행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 등 그 서구 선진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한국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 인가를 위한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는데요. 기존의 은행과는 다른 그런 혁신적인 개념의 금융 봉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금융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에 한국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인터넷 뱅킹과는 좀 다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 업무를 말하는 인터넷 뱅킹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인터넷 전문 은행은 조금 다른 차원이죠. 기존의 영업점을 중심으로 한 은행이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인터넷만을 기반으로 예금이라든지 송금이라든지 대출 등 금융 업무를 하는 새로운 은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은행원들이 근무하고 또 고객을 받는 영업점을 아주 줄이거나 영업점 없이 아예 대부분 그 자동화 기기나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은행인데요. 한국으로서는 지난 1992년 이후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을 출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은행이라는 금융권의 도전이 아니라 인터넷 SNS 기업,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점, 통신회사 등이 협력해서 도전하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총망라하는 새로운 금융그룹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결합된 융합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 산업도 이런 추세에 따라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은행과 증권, 보험사 결합을 넘어서 은행과 인터넷, 은행과 통신 등 금융과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이 결합한 겁니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는 말씀하신 대로 융합은행인 셈인데요. 고객인 은행 이용자들이 그저 돈을 넣고 빼고 이자를 불리는 그런 은행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뭐 영어식 표현이긴 합니다만 미스터라이프 뱅크를 지향한다는 것이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들이 내놓고 있는 출사표입니다.
네.
한국금융당국에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그 예비 인허가를 위한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가장 혁신적인 봉사를 내놓는 사업자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그 새로운 은행 개념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지 그 여부의 가능성도 심사한다고 했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계기로 한국 은행 산업을 경쟁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 사회의 엄청난 부분이 조그마한 기기를 통해서 이 손바닥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유엔 총회에 참석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 탈레반이 지난 2001년 추출된 후 처음으로 북부 주요 도시 한 곳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제70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각국 정상과 대표들의 기조연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기조연설을 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별도의 비공개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회담은 1시간 반 정도 진행됐고 시리아 사태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참 관심이 집중된 회담이었는데 이 네.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두 정상은 주로 이제 시리아 사태 또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에 이 두 가지 현안에 시간을 거의 다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입장을 서로 교환은 했는데 양측 모두 건설적이고 진솔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담을 통해서 견해 차이를 좁힌 것은 아니고요. 양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공통된 목표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거취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아주 크다지요?
그렇습니다. 입장 차이가 아주 뚜렷한데요. 두 정상이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그런 부분을 거듭 밝혔죠. 오바마 대통령은 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이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면서 내전이 일어났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면서 내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아사드 대통령은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거듭 요구를 했고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 아사드 대통령이 이 시리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를 이끌고 있고 특히 이 시리아 동부 또 이라크부를 점령한 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리아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제 두 정상은 이 양자회담에서도 이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계속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참 입장이 정말 크게 다른데 하지만 어쨌든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를 했다죠?
그렇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시리아에서 양측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리아에서 왜 이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냐면요. 이 미군은 지난해부터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러시아도 최근에 아사드 정부의 ISIL 대응을 지원하겠다면서 전투기와 이런 무기들 또 병력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양측이 이 전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정상이 회담에서 ISIL을 겨냥한 전투에서 이 양측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을 유지하기로 했고, 또 ISIL 소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선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이 백악관 관계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기조연설에서도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서 러시아, 이란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 관계자도요, 어제 기자들에게 시리아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확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면서 만약 러시아가 ISIL 소탕에만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괜찮지만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살해하는데 군사력을 보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교환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와 또 이 동유럽에서 이 서방과 또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서도 여전히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부를 지원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개입, 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에게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해 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현 정부는 불법적인 쿠데타 정부고 오히려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군사력을 확충하면서 동유럽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두 정상은 어제 회담에서 이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민스크 평화협정의 중요성, 또 정치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북부에는 아주 중요한 도시를 장악을 했다고요?
네, 이 쿤두즈라는 곳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탈레반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아프간을 통치하다가 지난 2001년 미군이 주도한 이 아프간 전쟁으로 정권에서 축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잔당들이 산악지대 등에서 항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이 아프간 북부 도시 쿤두즈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미군이 이 쿤두즈에 공습을 가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나토 관계자가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그만큼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 미군과 나토가 지난해 12월 이 아프간에서의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철수에 들어갔었는데 이후 처음으로 미군의 공습이 가해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나토 관계자는 이 공습에 대해서 쿤두즈 주변에서 아프간군 또 연합군이 처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공습에 동원된 무기나 횟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탈레반이 쿤두스 외에도 추가로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 내용 간단히 알려주시죠.
네. 오늘 탈레반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시카미시라는 곳과 양기칼라라는 곳을 새롭게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프간군은 쿤두즈를 재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고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프간군 관계자는 앞서 아프간군이 쿤두즈에서 탈레반의 공격을 받으면서 물러났던 건 전략적 후퇴라면서 쿤두즈의 경찰 본부 또 교도소 등을 재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영화 미국사에서는 19세기 중반 미국 노예제도의 실상을 그린 영화 노예 12년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영화 그 마지막 시간으로 노예로 12년을 보낸 솔로몬 노스럽이 마침내 자유를 찾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